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11일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보리가 지난 2014년 이후 4년 연속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일반 북한 주민들에 대한 탄압과 착취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북한의 엄격한 성분제도, 정치범 수용소와 연좌제, 외국 언론 매체 금지, 외국인 납치 등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구체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자이드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들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납치와 강제 실종, 해외 노동자 착취, 강제 북송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의 조태열 대사는 정권 안보에 사로잡힌 북한 정권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에 앞서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면서 논의 자체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의 교통중심지인 포트 어토리티 버스 터미널에서 11일 폭탄 공격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총 4명이 다쳤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27세 방글라데시 출신 남성 아카예드 울라이며 몸에 두르고 있던 금속 파이프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사건이 발생한 곳 인근 병원에서 화상 등 부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다른 피해자 3명 역시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임스 오닐 뉴욕시 경찰국장은 용의자가 파이프 폭탄으로 확인된 해당 물체를 고의적으로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번 공격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이날 출근 시간에 발생한 이번 폭탄 공격으로 터미널과 인근 도로가 폐쇄되고 일부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성전 환자의 미군 신병 입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11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전 환자의 신병 입대를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워싱턴 연방지법 콜린 콜라 코틀리 판사는 이날 자신이 지난 10월 30일 성전 환자의 신병 입대 금지 명령의 이행을 중단시킨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 같은 명령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법적 절차와 법의 동등한 보호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월 1일부로 성전 환자의 신병 입대가 가능해질 시 이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을 점검하기 위해 수십만 명이 해당 훈련을 받아야 하며 미군은 이를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코틀리 판사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미 성전 환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진행돼 왔다며 행정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지난 2년간 중단된 양국 간 민항기 운항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5년 자국 여객기가 시나이 반도에서 반군의 테러 공격으로 추락한 사건 이후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탑승객 224명이 사망한 여객기 사건으로 인해 이집트의 여행 산업은 더욱 악화됐으며 이집트 당국은 수개월에 걸쳐 해당 노선 운항 재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은 양국 간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로이터 등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미국의 군사 원조를 많이 받는 국가며 미국의 중동 내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러시아와 이집트는 21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진행하는데도 합의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방문에 앞서 시리아를 방문하고 현지에 주둔하는 러시아군 병력 상당수를 철수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미국의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 세계 각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시위는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등지로도 확산됐습니다. 지난 7일부터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는 지금까지 적어도 4명이 숨지고 15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백성원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잘 관리되고 있다며 미국이 다양한 제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총사령관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완성을 금지선으로 규정하면서 해상 봉쇄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이 김정남 씨 사례에 화학무기를 사용한 사실을 유엔 보고서에 포함해 북한의 소행임을 공식화했습니다. 북한 지역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가 되겠습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서해 북부는 오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1.5에서 5m, 서해 북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에 확고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최대 압박의 일환으로 다양한 제재가 북한 정권에 가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ho knows? I just tell you folks, you're in good hands. That's all I can say.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전부는 미국인들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안심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독재 정권에 가해지는 최대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가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고 미국도 많은 제재를 가했다면서 제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작동할지 모르지만 한번 시도해본 뒤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전임 행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Hey, they left me with North Korea. They left me with a mess in the Middle East. They left me with Afghanistan, which is was a disaster. We'll make a lot of progress in Afghanistan.
전임인 오바마 행정부가 현 상태로 북한과 중동, 아프가니스탄을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등을 엉망인 채로 물려받았지만 이를 바로잡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미 완성했으며 여기에 소형화된 핵무기를 결합시킨다면 미국은 선제공격이라는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군 총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스타브리디스 전 총사령관은 BOA와 인터뷰에서 해상 봉쇄로 북한의 수출과 기술 획득을 막고 사이버 기술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후퇴시키는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미 해군 사성 제독 출신인 스타브리디스 전 총사령관을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The most important thing we can do is pursue diplomacy, and that requires us to put both incentives and pressure on.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중국의 유인과 압박책을 동시에 구사해야 합니다. 결국 평양으로 향하는 길은 베이징을 통해 열릴 겁니다. 외교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선제 공격까지 가지 않는 세 가지 군사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상 봉쇄입니다. 아마 유엔 안보리 결의와 최소 중국의 묵인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 옵션이죠. 두 번째는 사이버 기술들을 사용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뒤로 돌리는 공격적 사이버 보안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외교와 군사 옵션을 통한 문제 해결이 실패한다면 우리들을 지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 수위가 얼마나 높아졌다고 판단하십니까?
I think it's quite severe. I would say the chances of a war involving a nuclear detonation are probably approaching 10%. I think there's a 20%.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핵폭탄이 사용되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약 10%로 보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가 사용되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약 20% 정도고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북한 문제를 여전히 외교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70%라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선제 공격을 언급하셨는데 가능한 옵션이라고 보십니까?
I think it is not an effective option because the escalation would lead to probably 500,000 to 2 million people killed.
저는 선제 공격이 효과적인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확대된다면 아마 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사망할 겁니다. 특정 지역을 겨냥하는 정밀 타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옵션을 추구하는 건 불장난처럼 위험합니다. 우리는 외교와 제가 앞서 언급한 옵션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억제력을 갖춘 정권과 공존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해상 봉쇄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이를 통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Maritime interception operation would require about 20 ships, 10 on each coast. We would have to have cooperation.
해상 봉쇄 작전에는 약 20척의 군함이 필요할 겁니다. 양쪽 해안에 10척씩 말이죠. 또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할 겁니다. 아니면 최소 이들의 무기니라도요. 또 이 작전을 관장할 지휘함이 필요합니다. 항공모함이나 큰 지휘함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작전은 미국 함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를 포함해 다른 해양 국가들과 함께한다면 더욱 좋을 겁니다. 이 작전의 장점은 북한의 수출 능력을 제한하고 또 북한으로 들어가는 기술 지원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돕는 기술들을 막는 거죠. 북한은 중국과 긴 육상 국경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해상 봉쇄는 중국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북한과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할 겁니다. 해상으로 기술 등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상 국경을 통해 들어간 것이 될 테니까요.
미국이 선제나 예방 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레드라인을 어디에 그었을까요?
Think of it as two streams of threat that are coming together. One is the long-rang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hat stream is complete. He now has the ability.
지금 두 가지 줄기의 위험이 합쳐지고 있습니다. 한 줄기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데 이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김정은은 현재 미국의 모든 도시에 도달할 ICBM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줄기는 강하고 소형화된 핵무기를 갖추는 겁니다. 북한이 이를 완성하면 두 가지 줄기가 연결됩니다. 핵무기를 발사해 미국 전역에 전자기파, EMP 공격을 가하거나 미국의 핵심 도시를 공격할 역량을 갖추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역량만 갖춰도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Correct. We're not quite there yet. We probably have 12 to 18 months. The next step we will see.
맞습니다. 아직은 그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북한의 다음 움직임은 바다 위 상공에서 수소 폭탄을 폭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제 사회가 다 같이 외교적 해결책을 가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될 겁니다.
제임스 스타브리드스 전 나토 총사령관으로부터 북한의 위협과 해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세계 평화를 위협할 심각한 안보 문제라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제프리 벨트만 유엔 사무차장이 리영호 북한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상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 상황이 가장 긴장되고 위험한 평화 안보 문제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펠트먼 사무차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외교적 해법만이 있을 수 있고 진지한 대화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또 펠트먼 사무총장이 오판을 막고 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창구를 여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국제사회가 한반도 상황에 평화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방북기간 북한 내 유엔기구 관계자들을 만나고 식료품 공장과 결핵예방센터, 유방암센터, 소아병원 등 유엔의 대북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유엔의 사무차장급 고위 외교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고통스럽게 만들 다양한 경제 제재 수단을 갖고 있다고 뉴트 잉그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이 밝혔습니다. 당장 선제 공격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겠지만 필요할 경우 무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미국의 즉각적인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에 큰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I don't think we'll have a preemptive strike. I think we'll find ways to keep increasing the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dictatorship until.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깅그리치 전 의장은 7일 워싱턴의 한 토론회에서 VOA 기자와 만나 미국은 선제 공격보다 북한 독재 정권에 대한 압박을 계속 늘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경제적, 재정적 압박 등 북한을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북의 선제 공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could do it if you absolutely had to, but it is very dangerous because of the danger of the threat.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면 선제 공격을 취할 수는 있지만 서울에 가해질 위협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레드라인을 설정했을 수 있고 그럴 경우 북한을 타격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might be, and if there is, we'll strike. I mean, what I think what they're proving this week, and what General Mattis has said, now Secretary Mattis has said over and over, is if we have to, we will strike.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거듭 말했듯이 필요할 경우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것이고 철두철미한 준비를 갖춰 엄청나게 강력할 것이라는 겁니다. 1995년부터 1999년 공화당을 이끌었던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물망에 올랐고 이후 국무장관 후보로도 꾸준히 거론됐었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짐 존슨은 이날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을 묻는 VOA의 질문에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며 대신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I believe that if China wants to put an end to this problem that they could and should do it. Mm-hmm. They can't.
존스 전 보좌관은 중국이 북한 문제를 바로잡길 원할 것이라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I believe that US-Chinese cooperation is successful in this one. Could usher in a new era.
존스 전 보좌관은 미중 협력이 성공한다면 양국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겠지만 실패한다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영국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사례에 북한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점을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번에도 한 장짜리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북한의 BX 사용 문제를 공식 거론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2371호 이행보고서에서 영국은 2017년 10월에 열린 화학무기금지기구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국적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신경작용제 BX 사용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외교관 등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를 살해했습니다. 특히 살해 과정에서 유엔이 금지한 화학물질 BX가 사용돼 큰 논란을 빚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당시 사건의 주범을 북한으로 공식 지목하는 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유엔 총회는 최근 당시 사건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를 채택하면서도 북한이란 단어를 제외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공식 문서, 그것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에 채택된 결의 2371호 이행사항을 나열하는 보고서에 이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영국은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이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 비축, 사용, 파기에 관한 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영국 내 관련 기관 등을 통해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시행된 2017 치안범죄법을 통해 제재 위반자에 대한 벌금 조항이 마련되고 이들의 최대 형량도 늘어나게 됐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해당 법은 북한과 관련된 추가 제재가 채택될 시 48시간 내에 법제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비엔나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외교 공관과 외교관에 의한 특권이나 면제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확고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국 런던에는 북한 대사관이 개설돼 있으며 최일 대사를 비롯해 모두 5명의 외교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겪는 중대한 어려움에도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대신 국제사회와 연계해 자국민의 복리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하고 구체적인 단계를 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도 이날 단 한 장짜리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상임이사국들이 통상 5장에서 10장 분량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온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3일 위원회에 제출한 2371호 이행보고서에서 현재 러시아 외무부가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의 2371호가 채택될 당시 각 내각과 정부기관들이 결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초 제출한 2321호 이행보고서와 지난해에 2270호 이행보고서 때도 단 세 문단에 모든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대통령령이 서명됐다는 내용의 한 장짜리 추가 보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스웨덴과 리히텐슈타인, 뉴질랜드 등의 이행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스웨덴은 대북제재에 관한 법령을 통해 북한으로 무기와 관련 물질에 대한 조달과 판매, 공급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6일을 기준으로 2371호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모두 32개 나라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내년 2월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 대표단 명단을 발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평창올림픽에 미국 고위급 대표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낼 것을 약속했다는 백악관 언론 발표문을 소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백악관이 곧 대표단 명단을 발표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6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와 관련해 미 해결 문제라면서 선수들의 안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다음 날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공식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그러나 브리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트위터를 통해 올림픽 참가를 고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도 7일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참여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의 조선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를 논의했을지 주목됩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IOC는 김일국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8일 스위스 로잔을 방문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IOC 본부 공보실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 북한과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이번 방문은 새롭게 선출된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의 전통적 상견례 차원이라며 양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공보실은 또 조선올림픽위원회 오철민 사무국장과 고철호 위원이 이번 방문에 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올림픽 관계자들의 이번 방문은 바흐 IOC 위원장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바흐 위원장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IOC는 지난달 15일 VOA에 북한 선수들의 경기 참가와 훈련 캠프 참여 비용을 대는 문제로 국제 스키 연맹과 국제 빙상 경기 연맹과의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피겨 스케이팅 페어 종목의 렴대옥과 김주식조가 유일하게 평창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지만 지난 11월 30일까지 ISU에 참가 의사를 통보하지 않아 일반 출전권은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참가를 요청할 경우 IOC는 특별 참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ISU는 관련 내용을 묻는 VOA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대북제재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정제유보다 중국이 북한에 지난 수십 년간 무상으로 제공해온 원유를 끊어야 한다고 윌리엄 브라운 워싱턴 조지타운대 교수가 밝혔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에서 동아시아 선임고문을 역임하고 미 국무부 대북지원감시단 등으로 활동했던 브라운 교수는 중국이 2013년을 끝으로 더 이상 대북 원유 공급량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했던 한국 경제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조언도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10월 한 달간 중국의 대북 정제유 수출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You know, I think it means the Chinese are getting much more serious about their
중국이 북한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은 제재가 북한의 경제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여겨왔습니다. 단순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만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만나서 매우 건설적인 대화를 했고요. 또 북한은 9월에 또 한 번 큰 핵실험을 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김정은 정권이 중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이 아닌 그들의 경제에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느낀 겁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중국 정부가 정제유 수출을 금지한 건 사실로 봐야겠죠?
It must be banned by the Chinese government. Yes.
중국 정부에 의해서 금지된 건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류가 아예 북한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밀수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유류를 공급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북한의 휘발유 값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구매해서 북한에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이득을 많이 볼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것을 금지하려 할 것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으로 들어가는 유류 문제를 말할 땐 원유라는 말로 통용됐었는데요. 이제는 정제유와 원유를 구분하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대북 제재 측면에서 정제유와 원유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To me the more interesting issue is the crude oil.
제가 보기에는 원유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대북 원유 수출을 당시 수준에서 동결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를 주지 않았던 거죠. 반면 정제유는 10%를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이 역시도 많은 수준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중국은 대북 원유 공급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원유 문제가 압박을 받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느 때라도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정부 당국이 원유를 끊음으로써 최후의 압력을 북한에 가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짐이 있나요?
The news media in China, the Global Times.
올해 8월에 중국 관영 영문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를 비롯한 중국 언론은 왜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오쩌둥과 김일성은 30여 년 전에 원유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합의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원유관을 연결하고 봉화 화학 공장으로 알려진 백마 정제소도 중국이 건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대북 원조였습니다. 이렇게 30년이 흐르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원유 무상 공급을 왜 지속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봉착한 겁니다.
원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이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정유 공장을 한 개만 보유하고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양도 작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he's talking, you know, he's comes from Exxon Mobil, I think, right? He's from
아마 틸러슨 장관이 미국의 정유 회사인 엑손 모빌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대형 정유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봉화 화학 공장이 작을 수밖에 없겠죠. 이 서양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국은 440만 배럴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한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정제유는 이것의 절반 정도인 220만 배럴이 수출됐고요. 원유가 정제품으로 나올 때는 원유와 비슷한 양으로 나옵니다. 다만 다양한 종류의 정제품으로 나올 뿐이죠. 북한은 매년 600만에서 700만 배럴 정도의 정제유가 필요한데 3분의 1을 중국에서 오는 원유에서 얻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입된 정제품이고요. 그래서 북한이 정제유를 전혀 사지 못한다고 해도 전체 유류 필요량의 3분의 1만 줄어들 뿐입니다. 물론 이 같은 사실은 원유 공급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가정이 전제가 되는 건데요. 그만큼 원유가 북한의 존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가 각 회원국들에게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의 양과 금액을 보고하도록 했지만 원유는 그런 의무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규정이 생겨야 할까요?
That's a great question, and it'll be interesting to see whether they do.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안보리는 중국이 원하지 않는 걸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원할 때만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왜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량에 대한 보고를 중단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모든 무역 자료가 이 때문에 흐트러지게 되는데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원유 자료에서 북한 부분만 빠지게 되면서 이 자체 자료를 망치는 겁니다. 또 다른 우려는 중국이 자국민들도 속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원유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광고하고 싶지 않아서겠죠. 요즘처럼 북한이 핵 문제를 안고 있을 때 다른 나라에 인색한 중국 정부가 왜 북한의 원유를 주고 있느냐는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의무가 생긴다고 해도 중국이 제대로 보고할지에 의문이 남는데요.
중국은 원유를 정제유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전략적인 물품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듯한데요.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원유 내역을 보고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유엔이 중국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이를 조사할 만한 인력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물론 중국이 이를 보고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사람들이 중국에 왜 보고하지 않는지를 질문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교수님은 과거에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민생 경제에 대한 제재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And it's different between different actors. The Chinese side.
북한 문제에 있어서 각 나라가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중국과 러시아 쪽, 그리고 미국 쪽이 생각하는 방향, 심지어 제 생각도 다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만을 옥죄자는 겁니다. 경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미국은 지난 수년 동안 정권을 압박하려면 북한의 경제를 옥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군대만을 겨냥하기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것들과 조금 다릅니다. 정권, 즉 지휘부의 경제를 옥죄고 대신 한참 자라나고 있는 민간 경제는 다치게 하지 말자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것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정책적으로 너무 많은 것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시장 경제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For the economy to be strong and prosperous, it really needs
경제가 성장하고 번영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가 아닌 시장 경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했던 나라들이 휘청거렸던 것은 명백하죠.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생산과 분배 그리고 구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이 시장 활동을 많은 부분 허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경제 개혁을 할 의향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더 번영했고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도 문을 열었고요. 그러나 핵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국영 기업들이 계속 지배하는 한 이 같은 무역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교수님은 한국과의 인연도 남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Oh yes, I have a long history in Korea. I went.
예, 개인적으로 한국과 기나긴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두 살 때였던 1954년 저와 형제들을 데리고 광주로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한국과 중국에서 활동하던 미국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95살인 제 어머니는 한국의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요. 그러다가 한국 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대 미국으로 돌아온 부모님이 다시 한국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고요. 실제로 다시 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를 포함한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정착했고요.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형제들 모두에게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매우 소중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대학에 가기 위해서 다시 미국에 왔습니다. 이후에 미국 정부기관에서 일하면서 한국 근무를 했던 것까지 합치면 약 20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자랐던 한국의 광주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한국의 경제가 매우 빠르게 발전했고 이는 제가 경제학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책을 바꾸면서 한국 경제가 빠르게 또 완벽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게 저한테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남북한 경제는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북한은 기근은 물론이고 재난에 재난을 계속 겪으면서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가난을 안고 있습니다.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인데요. 이 북한인들을 만나면 저는 늘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모델을 추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당시 한국은 정책적으로 민생의 돈과 은행 시스템을 투입했고요. 이를 통해서 국민들은 저축을 하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작은 자본가가 돼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습니다. 북한 역시 일부 정책을 바꾼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로부터 대북 원유 공급 제한 문제와 북한 경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온 단체 20개와 또 개인 12명이 추가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영남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 금융기관과 선박회사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불법 거래에 관여한 단체 20개와 개인 12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10일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11일부로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두 번째 이뤄진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은 총 9개로 라선국제상업은행과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입니다. 라선국제상업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 재무부가 지난 9월 26일 제재 대상에 올린 명단에 포함된 은행입니다. 또 려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와 조선컴퓨터센터, 조선아연공업총회사, 대원산업회사, 송이무역회사, 조선금벌무역, 능라도룡악무역회사, 조선남남협조회사,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선아연공업회사와 조선컴퓨터회사, 송이무역회사는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에도 포함된 회사입니다. 개인으로는 주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인 김수광과 제일신용은행의 김경혁, 박철남, 류경상업은행의 리호남, 고려은행 리성혁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 10명과 원양해운 소속 김영수, 만수대창작사 소속 김동철을 포함해 총 12명입니다. 개인 제재 대상자는 모두 해외에서 북한 금융거래 활동과 연관된 인물들입니다. 고려금강은행의 차승준을 비롯한 6명이 중국에서 활동했으며 원양해운 관계자인 김영수는 베트남에서 활동했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들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 명단은 11일 0시를 기해 관보에 게재됩니다. 이들의 한국 내 금융자산은 동결되고 한국 국민이나 기업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앞서 한국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에도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온 개인 18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와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이 북한을 또다시 식량 부족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가뭄과 대북 제재 때문에 올해 45만 8천 톤의 식량이 부족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7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4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7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했습니다. 올해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아 관계시설의 주요 원천인 저수지의 저수율이 낮았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 등의 제재로 경제 상황이 나빴던 것을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쌀 등 주요 작물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해 북한 주민 대부분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FAO는 최근 발표한 식량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가을 추수에서 140만 톤의 쌀을 생산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해 170만 톤을 생산한 것에 비해 18%가량 감소한 규모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 평균 160만 톤의 쌀을 생산했던 것에 비해서도 20만 톤가량 줄어든 규모라고 FAO는 밝혔습니다. 북한의 올해 이모작 작물 수확 사정은 더욱 열악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6월 밀과 보리 6만 톤과 감자 25만 톤 등 총 31만 톤의 이모작 작물을 수확했습니다. 44만 7천 톤을 수확했던 지난해에 비해서 31% 감소한 규모입니다.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은 앞서 BOA의 7월 말 이후 북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이미 쌀 등 주요 작물이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어 다시 정상적으로 자라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FAO는 북한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45만 8천 톤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식량 부족국 37개 나라에 또다시 포함시킨 구체적인 근거입니다. FAO가 지정한 37개 식량 부족 국가는 아프리카 지역이 29개 나라로 가장 많습니다. 아시아는 북한을 포함해 시리아와 예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라크, 미얀마 등 7개 나라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북한의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은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하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당국자들이 일제히 중국에 대해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 당일인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에서 북한 핵 개발의 주동력은 원유라며 중국의 공급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The major supplier of that oil is China. In 2003,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30일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일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며 중국이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핵심 당국자들이 한 목소리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촉구하는 건 북한 핵 문제가 새로운 한계 상황에 돌입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로 북한은 미국 전역을 미사일 타격권에 넣게 됐습니다. 남은 것은 화성 15형의 핵탄두를 결합해 실전 배치하는 일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달 안에 핵 개발을 막지 못하면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존 맥론인 전 미 중앙정보국 국장대행도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면 미국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원유 공급 중단 외에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수단도 별로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부터 올해 채택된 2375까지 모두 9차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무기와 석탄, 철광석, 섬유 수출이 금지됐고 해외 노동자 송출도 힘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제재 카드는 원유 공급 중단이라고 서울의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말합니다.
미국이 직접적으로 그 이 북한 압박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소진되었기 때문에 막 그런 차원에서 중국을 이런 그 대북 압박 제재에 직접적으로 더욱더 동참을 심화 확대시키기 위한 압박일 수도 있고.
중국은 현재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단둥에서 길이 30km의 지하 송유관을 통해 평안북도 백마리에 있는 봉화화학공장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제공된 연간 50만 톤의 원유를 정제, 군사 교통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단동에서 신의주의 그 봉화화학공장이라는 송유공장까지 송유관이 묻혀 있는데요. 조중우호 송유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송유관으로 원유가 예전에는 한 100만 톤씩 하고 그랬어요. 90년 이전에는. 그러다 지금은 한 50만 톤에서 55만 톤 그 사이쯤 해마다 공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봉화화학공장에서 정제된 휘발유와 디젤유 등은 주로 군부와 정부기관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유조선을 이용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십만 톤의 휘발유와 디젤유 등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대북 송유관 꼭지를 잠글 경우 북한 경제가 붕괴돼 전략적 자산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중국은 이미 인도적 이유를 들어 대북 원유 공급을 줄일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에는 파라핀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송유관을 일시적으로 막을 경우 원유가 굳어져 원유 공급을 재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김경술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대경유전 원유 성분이 워낙 파라핀 성분이 많아서 수송하다가 수송을 중단을 하면은 관에 있는 파라핀 성분들이 굳어버린대요. 응고되어버린대요. 그렇게 해서 일단 중지되면은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녹여줘야 된대요. 파라핀을. 녹여주기 위해서 그 용해제를 투입해서 그걸 녹이는데 그 용해제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한편 중국은 북한에 제공하던 휘발유와 항공유 등 정제유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가 한국무역협회의 북중교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에는 중국의 대북 정제유 수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앞서 틀려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20일 북한의 휘발유 부족 현상이 생기고 있으며 정제유 수입이 유엔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경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것인가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0년간 핵무력 완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온 점을 들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감수하더라도 핵 개발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California ethnically and culturally is very diverse. I mean, of course,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Nevada is really interesting in that we have this very wide open.
50개 주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 성향이 조금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 낮 기온은 영하 8도, 남포는 아침 기온 영하 15도, 낮 기온은 영하 6도가 되겠습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영하 7도가 되겠습니다. 수풍 아침 기온 영하 17도, 낮 기온은 영하 7도입니다. 중강은 아침에 영하 2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영하 12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21도, 낮 기온은 영하 7도,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고 해주는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 낮 기온은 영하 5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용현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하 4도, 개성 아침에 영하 14도, 낮에는 영하 4도가 되겠습니다. 사리원 영하 14도, 낮 기온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 낮 기온 영하 1도, 풍산은 아침에 영하 23도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도 영하 14도에 그치겠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은 영하 3도, 옹기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은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은 영하 29도, 낮 기온은 영하 18도가 되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많이 끼고 서해 북부에는 오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 1.5에서 5m, 서해 북부는 1m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12월 12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백성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11일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보리가 지난 2014년 이후 4년 연속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일반 북한 주민들에 대한 탄압과 착취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북한의 엄격한 성분 제도, 정치범 수용소와 연좌제, 외국 언론 매체 금지, 외국인 납치 등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구체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들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납치와 강제 실종, 해외 노동자 착취, 강제 북송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등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 조태열 대사는 정권 안보에 사로잡힌 북한 정권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에 앞서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면서 논의 자체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의 교통중심지인 포트 어토리티 버스 터미널에서 11일 폭탄 공격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총 4명이 다쳤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27세 방글라데시 출신 남성 아카에드 울라이며 몸에 두르고 있던 금속 파이프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현재 용의자는 사건이 발생한 곳 인근 병원에서 화상 등 부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다른 피해자 3명 역시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임스 오닐 뉴욕시 경찰국장은 용의자가 파이프 폭탄으로 확인된 해당 물체를 고의적으로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번 공격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이날 출근 시간에 발생한 이번 폭탄 공격으로 터미널과 인근 도로가 폐쇄되고 일부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11일 내년 1월 1일부터 성전 환자의 미국 신병 입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전 환자의 신병 입대를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워싱턴 연방지법 콜린 콜라 코틀리 판사는 이날 지난 10월 30일 성전 환자의 신병 입대 금지 명령의 이행을 중단시킨 자신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 같은 명령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법적 절차와 법의 동등한 보호에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월 1일부로 성전 환자의 신병 입대를 허용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성전 환자들의 입대 지원서를 검토할 수십만 명에게 의학적 기준을 교육해야 하는데 미군은 이를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코틀리 반사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미 성전 환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진행돼 왔다며 현 행정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1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압델 파타 엘시스 이집트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지난 2년간 중단된 양국 간 민항기 운항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5년 자국 여객기가 시나이 반도에서 반군의 테러 공격으로 추락한 사건 이후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탑승객 224명이 사망한 여객기 사건으로 인해 이집트의 여행 산업은 더욱 악화됐으며 이집트 당국은 수개월에 걸쳐 해당 노선 운항 재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은 양국 간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로이터 등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미국의 군사 원조를 많이 받는 국가며 미국의 중동 내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러시아와 이집트는 21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진행하는데도 합의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방문에 앞서 시리아를 방문하고 현지에 주둔하는 러시아군 병력 상당수를 철수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미국의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 세계 각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시위는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등지로도 확산됐습니다. 지난 7일부터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는 지금까지 적어도 4명이 숨지고 15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에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미국 대사관 일대에서도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